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해 냉각됐던 한국과 중국 관계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국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 기간에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늘 한중 양국은 다음 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 정상회담 개최 합의는 한중 관계 개선과 관련해 양국 간 협의 결과에 언급돼 있는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중 양국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양국 정상회담이 다음 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 측은 사드 체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면서 한국 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했고 한국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국 정상회담이 예정된 APEC 회의는 다음 달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열립니다. 현재 벨기에 브뤼셀에 머물고 있는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이 아직 망명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당 변호인 폴 베가트 씨는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 푸지데몬 수반이 정치적 망명을 요구하기 위해 벨기에를 찾은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스페인 중앙정부에 의해 해임된 푸지데몬 수반은 어제 벨기에로 몸을 피했습니다. 스페인 검찰은 중앙정부로부터 분리 독립을 추진해온 푸지데몬 수반에 대해 반역과 공금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할 것을 재판부에 권고했습니다. 스페인 법 절차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권고를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재판부가 검찰의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푸지데몬 수만은 반역 혐의로 3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관할하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국경으로 연결된 지하터널을 어제 폭파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최소 7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지하터널을 이스라엘 주권에 대한 중대하고 용납할 수 없는 침해라며 다른 터널들도 공사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획기적인 신기술을 통해 이스라엘 영토로 들어온 테러용 터널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하마스 등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지하 터널을 통해 테러 공격을 가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역시 지하 터널 등 이스라엘을 향한 도발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터널을 발견했고 이를 파괴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마스는 지난 2014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수십 개의 지하 터널을 건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대선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낸 폴 매너포트 씨가 기소된 것과 관련 러시아와 공모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왜 사기꾼 힐러리와 민주당 인사들이 수사의 초점이 아닌가라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또 백악관 세라 샌더스 허커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들의 기소가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와 내통 혐의를 조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는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도널드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폴 매너포트 씨와 릭 게이츠 씨를 기소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조지 파파도플로스 씨도 허위 진술 혐의로 앞서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파파도플로스 씨는 지난해 3월 트럼프 대선 진영에 합류했으며 러시아와의 접촉에 대해 올해 초 미 연방수사국에 거짓말을 한 혐의로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반면 매너포트 씨와 게이츠 씨는 30일 연방법원에서 열린 예비 심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뮬러 특검팀은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을 조사해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0월 31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은 북한의 미국 공격이 임박했거나 실행했을 경우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 보고서 제출국이 100개 나라를 돌파했습니다. 중국은 8월에 이어 9월에도 북한에서 석탄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오스트리아에 무려 1억 6천만 달러가 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11도, 낮 최고는 7도에서 21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미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거나 공격이 있을 경우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 외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틸러슨 장관은 대북 군사 조치에 앞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느냐는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Well, Senator, I think it would depend again on all circumstances, and it's a fact-based decision. I think clearly today.
틸러슨 장관은 30일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의회 승인 여부는 모든 상황에 달려 있다며 정확한 근거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전쟁 수행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는 즉각적 위협인지 여부 등 위협의 성격에 달린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헌법 2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는 의회와 상의하지 않거나 혹은 지난 4월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한 공습대처럼 먼저 행동을 취한 뒤 의회에 즉시 통보하는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es, I believe under Article 2 he has a responsibility obviously to protect the country and if there was not time
그러면서 북한의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 혹은 실제 공격이 이루어질 때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명시한 헌법 2조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은 상대방의 핵 보유를 미국에 대한 즉각적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나치게 가정적 상황이라며 역시 말을 아꼈습니다.
Well, again, I'm always reluctant to get into too many hypotheticals because
틸러슨 장관은 핵 보유 상황은 핵무기가 지하시설에 적재돼 있음을 의미하거나 혹은 발사 직전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다며 사실에 근거해 즉각적 위협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핵무기를 이용한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을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I think that if there was an imminent strike and it was the only way to stop it, and I'm not saying that would happen.
매티스 장관은 위협이 임박한 상황이고 핵공격이 이를 막을 유일한 방법일 경우 재래식 무기 등 다른 방어수단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통령은 국가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진다고 답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 보고서 제출국이 100개 나라를 돌파했습니다. 가장 많은 나라가 참여한 기존 이행 보고서보다 9년이나 앞선 속도입니다. 한국과 모나코, 일본은 2371호에 따른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270호 이행 보고서의 100번째 제출국은 아프리카 나라 보츠와나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행 보고서를 내지 않았던 보츠와나는 26일 2270호와 2321호를 하나로 묶은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5월 첫 번째 2270호 이행 보고서를 접수한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100개의 나라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접수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실제로 역대 가장 많은 이행 보고서가 접수된 대북제재결의 17185의 경우 2006년 11월 첫 번째 나라가 보고서를 낸 이후 약 10년 6개월 만인 지난해 5월 100개를 돌파한 바 있습니다. 17185 이행 보고서는 결의 채택 첫 해인 2006년엔 45개 나라가 참여했고 이듬해인 2007년엔 26개 나라가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후 매년 10개 미만의 나라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전반적으로 저조한 참여율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2270호는 지난해 72개 나라가 보고서를 냈고 올해도 30개에 가까운 나라가 추가로 제출을 마치는 등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안보리가 접수 중인 8개의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 중 제출국 숫자가 100개를 넘은 건 17185와 2270호가 유일합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에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한 결의 2270호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2270호는 민생 목적을 제외한 석탄의 수출 금지와 북한을 출도착하는 화물의 전면 검사 규정 등을 담았었습니다. 2270호와 함께 역대 한 번이라도 이행 보고서를 낸 나라의 숫자가 크게 늘어난 점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지난해 2270호 이행 보고서 접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까지만 해도 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낸 나라의 숫자는 100개에 불과했지만 현재 이 숫자는 118개로 높아졌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매년 발행하는 보고서에서 낮은 제출률과 함께 특히 아프리카 나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앙골라와 부룬디, 모리셔스, 세네갈, 지부티, 에티오피아, 나미비아 등 아프리카 나라들이 대거 보고서를 내면서 전체적인 보고서 제출률을 끌어올렸습니다. 2270호 이행보고서가 과거와 비교해 내용에 있어서 더욱 충실해진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 몽골은 편의지적 방식으로 자국 깃발을 달았던 북한 선박 14척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고 베트남은 자국에 머물던 유엔 제재 대상 북한 외교관의 실명 언급과 함께 이들의 출국 사실을 명시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명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앙골라는 북한 외교관을 주시하는 한편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는 점을 이행보고서를 통해 밝혔으며 우간다는 북한과 군사협력 단절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외 지난 2015년 유엔이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할 당시 반대표를 던지며 북한의 우호국으로 꼽혔던 이집트와 라오스는 제출 시한 이전에 일찌감치 2270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270호 이후 채택된 이행보고서들 역시 빠른 속도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채택된 2321호의 경우 30일 현재 모두 86개 나라가 제출을 마쳤고 아직 제출 시한이 남아있는 2371호와 2375호도 각각 6개와 2개 나라가 보고서를 낼 정도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출 시한이 오는 11월 3일인 2371호 이행보고서는 기존 쿠웨이트와 미얀마, 바레인에 이어 모나코와 한국, 일본이 추가로 제출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탈리아 대표부는 30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위원회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유엔 회원국들 사이에 대북제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는데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행보고서 참여국이 빠르게 늘어나는 데 대해 북한의 도발이 심화된 데 따른 국제사회 공조가 강화되고 동시에 미국 정부가 대북 압박 동참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펼쳤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대니얼 러셀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해 9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지를 줄이는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최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있어 다른 나라들의 압박을 가하는 일관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had a consistent policy of applying pressure to other countries. So they cut off their...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자금을 끊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이 8월에 이어 9월에도 북한에서 석탄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전반적인 접근법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지난 9월에 약 50만 톤의 석탄을 북한에서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표한 중국 무역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북한에서 50만 9천 톤의 석탄을 수입했습니다. 금액으로는 미화 4,400만 달러였습니다. 이 같은 거래는 중국이 지난 8월 14일에 안보리 대북결의 2371호에 따라 북한산 석탄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중국 상무부와 해관 총서는 공동으로 발표한 공고를 통해 대외 무역법에 근거해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해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공고 발표 이전에 중국 항구에 운송된 물품은 반입을 허용키로 한다고 밝히면서 하지만 9월 5일부터는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품목의 수입이 전면 금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상무부의 가오펑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산 석탄 수입과 관련한 질문에 전면 금지 발표 이전에 중국 항구에 도착한 물품의 통관을 위한 기회의 창을 열어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가 유예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오펑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8월 5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71호가 광물과 해산물과 관련해 결의안 채택 이전에 체결된 서면 계약에 대해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미 재무부에서 금융제재를 담당했던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진흥재단 선임연구원은 3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You know, the problem here is that we have China that is telling... The United States and our partners,
중국이 자국은행과 기업들에게 대북 제재 관련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함으로써 미국과 그 동맹국 동반자 국가들에게 중국이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산 석탄을 계속 수입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루제로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자체적으로 북한산 수입금지 조치를 발표하고도 북한에서 계속 석탄을 수입한다는 사실은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전반적인 접근법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9월에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라 11월에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북결의 2321호를 채택했고 이어 올해 8월에는 북한에 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대응해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대북결의 2371호를 채택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오스트리아에 무려 1억 6천만 달러가 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대외 부채의 18%가 북한의 몫이라며 탕감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2017년 현재 북한의 부채가 약 1억 4,500만 유로, 미화 1억 6,888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잔 티어 오스트리아 재무부 대변인은 VOA에 해당 금액은 이자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티어 대변인은 1970년대 80년대 당시 다양한 사회기반 시설 구축에 필요한 물자를 북한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980년대 후반에 북한 대외무역은행과 채무조정협정을 맺었으나 1990년대 초부터 남은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출신용과 무역보험을 담당하는 오스트리아 통제은행이 북한 대외무역은행과 채무청산 관련 합의를 시도했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 어떠한 협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티어 대변인은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채무를 탕감해 줄 계획 역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스트리아 통제은행이 30일 VOA에 공개한 2016년 연례 수출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연도 당시 오스트리아가 보유한 대외 부채는 8억 273만 유로, 미화 9억 3,495만 달러였으며 북한의 부채는 전체의 18%를 차지했습니다. 1억 8,539만 유로, 미화 2억 1,603만 달러로 집계된 이라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앞서 오스트리아 예간지 디프레스는 북한과 오스트리아가 1987년 11월에 채무조정 협정을 맺었다고 2014년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1992년까지 북한이 약 560만 유로, 651만 달러를 갚았으나 이후로는 어떤 상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재무부는 해당 보도 내용을 포함해 북한의 부채를 발생시킨 상세 거래 내역과 채무협정 내용 등을 묻는 VOA 질문에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스웨덴과 스위스, 체코, 핀란드 등을 비롯한 국가들 역시 북한으로부터 30년 넘게 빚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VOA에 현재로선 빚을 탕감해줄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의 경우는 지난 2012년 북한으로부터 전체 채무 중 39%만 돌려받고 남은 빚을 청산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부채는 폴란드 공산정권 시절 북한에 납품된 MI2 군용 헬기 등의 대금을 미납하면서 발생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이 지난 9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이 지난달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쌀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83%가 줄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9월 중국으로부터 2,396톤의 쌀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이는 지난달 수입량 7,399톤에 비해 68% 감소한 규모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6,000여 톤의 쌀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선 85%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옥수수 수입도 대폭 감소했습니다. 1,160톤으로 지난달에 비해 무려 92% 감소했습니다. 북한이 9월 한 달 동안 수입한 전체 곡물 수입량도 전달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수입한 곡물은 총 17,375톤으로 전달에 비해 40%가량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6% 감소했습니다. 수입량은 밀가루가 13,400여 톤으로 가장 많았고 쌀과 옥수수 전분 순이었습니다. 밀가루 수입은 예외적으로 전달에 비해 2배 이상,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추수기인 9월 곡물 수입량이 감소하는 것은 특이할 만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이는 북한이 올해 가뭄으로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과 8월에는 가뭄으로 옥수수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수입을 크게 늘렸지만 수확기인 9월 수입량을 대폭 줄인 것은 가뭄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또 북한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브라운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7월과 8월 옥수수 수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7월 옥수수 수입량은 2만 1,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0배 증가한 규모였습니다. 8월에도 14,000여 톤을 수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동북아 연구원장도 30일 VOA에 올해 가뭄으로 인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뭐 생산량이 좀 줄기는 줄었을 텐데 그 생산량 그 준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한 5% 내외 이렇게 그 범위 내에서 아마 그 감소를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올해 뭐 식량 사정이 뭐 크게 뭐 북한에 타격을 준다든지 아마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권 원장은 다만 6월 이후 옥수수나 밀가루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며 이는 북한에 대한 유엔의 경제 제재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옥수수나 밀가루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9월 중국으로부터 7,997톤의 비료를 수입했습니다. 이는 전달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10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 9월까지 총 14만 1,225톤의 비료를 수입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량의 90% 수준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김정은 정권의 권력을 오히려 훨씬 위태롭게 한다는 설득과 경고 차원에서 최대한의 대북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미국의 단체가 서울에서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미 특사를 지낸 홍석현 전 주미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위험에 처한 한국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대서양위원회가 30일 서울에서 아시아태평양 전략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대북정책과 관련해 외교적 압박과 억지력 강화를 제의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구사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핵심 기조입니다. 최대한의 외교적 압박은 북한 수뇌부가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북한 정권의 경제와 정치적 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란 설득을 위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자신의 정권 생존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거의 분명히 믿고 있지만 오히려 그의 권력이 그런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훨씬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경제 제재가 이런 외교적 압박 전략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다음 압박은 과거 이란처럼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모든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차단토록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의 대북 압박을 더욱 장려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투자하고 교역하는 중국 기업들의 2차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권고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과 북한 가운데 거래 대상을 선택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서양위원회 보고서는 이런 전방위적 압박을 통해 대화 등 외교만이 정권 생존에 관한 위험을 없앨 수 있다는 걸 김정은이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억지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사이버와 전자전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동맹들과 함께 북한 정권의 불안정을 일으킬 수 있는 정보전과 사이버 캠페인 등 여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금과 같은 길을 계속 고집한다면 북한 수뇌부의 권력 유지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이런 조치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시 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이 단체의 스티븐 헤들리 부이사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 대응을 위해 미국과 한국의 긴밀한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헤들리 전 보좌관은 특히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가 한국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는 용어상의 우려일 뿐이라며 미국과 한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오미연 선임연구원도 30일 토론회에서 코리아 패싱은 워싱턴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헤들리 전 보좌관과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그런 우려보다는 앞으로 미한 동맹이 어떻게 나아갈지 논의하는 게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린 웨딩턴 이 단체 비상임위원은 전례 없는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미, 한일, 삼각협력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한국이 과거사 등 여러 문제로 주저한다면 날로 심화되는 미국의 양자, 삼자 동맹에서 한국이 뒤처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초대 대미 특사를 지낸 홍석현 전 주미 대사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가오는 아시아 순방에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완성해 실천 배치하는 날이 오더라도 한국과 일본을 위한 미국의 핵우산은 한치의 흔들림이나 주저함이 없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 초 방한하는 미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이런 입장을 확실하게 밝힌다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 효과와 함께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는 효과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홍 전 대사는 미국의 이런 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의 자위적 핵무장론이 탄력받는 바람직하지 않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홍 전 대사는 또 미국 안보가 직접 위협받는 상황이 되면 자국 안보를 우선시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와 협의, 대미 접촉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 북한 정권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는 못 배기도록 몰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김정은에게 이라크, 리비아와 달리 비핵화를 해도 생존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가는 길이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밝혔던 사노 원칙, 즉 북한의 정권 교체와 붕괴, 통일 가속화, 38선 이북으로 미군을 이동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대북특사 파견 등을 통해 북한에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메시지가 무력 사용 위협을 통한 강압 외교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립니다.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지 못하면 군사 옵션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전략이지만 현실성 여부와 동맹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부작용 역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들의 분석을 박형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워싱턴 조야에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을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을 강압 외교로 풀이하는 시각이 늘고 있습니다.
The administration strategy is essentially coercive diplomacy. We want to use the right combination of pressure and negotiations in order to achieve a peaceful result. But if North Korea refuses,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은 평화적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압박과 협상을 적절히 배합하지만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한다면 군사 옵션을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제재와 압박에 최대한 집중하면서도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무력 사용 가능성을 거듭 언급한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선택지 발언을 더 이상 공허한 수사로 일축할 수 없다는 지적이 늘고 있는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에 보내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메시지는 미국이 군사력 사용에 대해 진지하다는 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특히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일각의 우려에도 끊임없이 군사 옵션을 부각시키는 것 역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방증으로 꼽힙니다. 수미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은 트럼프 정부가 여느 정부보다 자주 군사 옵션을 거론하는 데 주목했습니다.
No, I don't think it's only rhetoric. I think they are seriously conside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Bush administration did not say this or the question over and over repeatedly over the course of a couple months, right?
트럼프 행정부가 엇갈린 대북 메시지 속에서도 군사 옵션만큼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단순히 수사로 생각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반응은 북한의 달라진 도발 행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입니다.
So a lot of that is with North Korea. I think those are the questions that Kim Jong-un and his advisors need to address. And that's the value of negotiation.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전례 없이 늘어난 북한의 도발 횟수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에서 군사 옵션으로 이동하는 상황은 결국 김정은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미국 영토나 동맹국을 공격하려 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선제 타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북한의 ICBM 기술이 완성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중요한 전환의 시기라며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출로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핵무기 역량을 강화하며 미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좌절과 분노의 표현이기도 하다는 게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의 진단입니다.
I think we're hearing frustration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hat he's experienced during his brief tenure, you know, 9 to 10 months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ith the significant number of missile launches and the nuclear test that.
그러나 미국의 국방 정책을 직접 다뤘던 전직 관리들은 군사 옵션을 예비하는 것과 실행에 옮기는 것 사이에는 쉽게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미국은 선제 타격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 옵션을 항상 준비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 여부와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 또 미국과 동맹국이 입게 될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라는 설명입니다. 부시 연구원은 미 행정부 내에서 한반도 전쟁에 따른 막대한 피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군사 옵션의 이행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행정부 들어 자주 언급된 이른바 예방적 타격과 관련해 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행정부 관리들의 인식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 옵션 이행 여부보다 이를 시사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즉흥적이고 결과적으로 불확실성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I mean, there may be some degree of that, but I think it really is a lot of uncertainty and confusion, you know, brought on by kind of the ad hoc nature of the president's comments.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접근이 전략적 모호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도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코브 전 차관보는 군사 옵션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직설적 표현과 외교를 강조하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 발언의 차이는 사전 조율된 결과가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근본적으로 협상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다만 불일치하게 들리는 대북 메시지가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의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를 통해 대북 제재의 소극적인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을 잘못 모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치광이 전략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다는 공포감을 유발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방책입니다. 매닝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의 완전 파괴나 폭풍전 고요 등 호전적인 수사로 겁을 먹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첫 순방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동맹국들과의 확고한 공조 의지를 분명히 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 공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는 강력한 억제를 한국 등 동맹국에게는 확신을 심어주며 균형 잡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미테리 전 보좌관은 북핵 공조와 자유무역 협정 등을 놓고 갈등의 소지가 있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설정될지 주목된다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언급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공감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태평양에서 수소탄 실험을 할 경우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다고 핵 전문가들은 우려했습니다. 방사능 물질이 대기권에 스며들어 낙진 피해가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태평양에서 핵실험을 할 경우 전 세계가 분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mean, the world would be outraged if they did that because the reason you have the limited test ban treaty is because these
올브라이트 소장은 2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대기권에서의 핵실험은 수백,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무고한 사람들을 암에 걸리게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핵실험 금지 조약을 발동한 요인 중 하나는 1950년대 핵 보유국들의 대기권 핵실험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 고위 당국자인 리용필은 이날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리용호 외무상이 언급했던 태평양에서의 수소탄 실험 계획을 묵살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언제나 말을 실행에 옮긴다며 태평양에서 핵실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올브라이트 소장은 대기권에서 핵실험이 이뤄질 경우 방사능 물질이 대기권 상층부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낙진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발생한 방사능 누출 사고보다 더 큰 피해를 예상했습니다.
Fukushima radiation was mostly contained or went into the sea. And this is directly injecting a
지난 2011년 일본 대지진 이후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 사고의 경우 오염물질이 통제되거나 바다로 스며들었지만 대기권에서의 핵실험은 상당한 양이 직접 대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도가 훨씬 높다는 겁니다. 또 지난 1945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진 수소폭탄의 경우 지면에서 폭발을 일으키면서 흙과 건물 잔해 등에 방사능 물질이 붙었고 결과적으로 대기를 오염시키지 않았다고 올브라이트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If they did do it, it's incredibly provocative and the blowback against North Korea I think probably would even surprise them because people just dread radiation.
따라서 북한의 태평양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엄청난 도발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북한도 놀랄 만큼의 후폭풍이 불어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수소탄을 바닷속에서 터뜨릴 경우 역시 위험한 상황을 불러오긴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폭발 직후 물이 급속도로 뜨거워지고 이후 방사능이 물방울을 통해 해수면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일대 광범위한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이로써 주변 섬 등 거주 지역은 물론 해당 지역을 지나는 선박들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올브라이트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핵 전문가인 올리 하이노넨 국제원자력기구 전 사무차장 역시 태평양에서의 핵실험은 비극적인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는 태평양의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어떤 고도에서 폭발을 일으키냐에 따라 피해의 종류도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올브라이트 소장과 마찬가지로 1950-60년대 핵실험은 먼 지역에도 낙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북한이 태평양에서의 핵실험을 위해 항공기에서 핵폭탄을 투하하거나 탄도미사일에 폭발물을 장착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 역시 폭격기나 각종 미사일이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40에서 60km를 날 수 있는 날개가 달린 활공폭탄에 핵실험 장비를 싣거나 선박을 이용해 태평양에 도달한 뒤 물에 부상하는 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현재 보유한 기술과 장비만으로도 태평양에서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텍사스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이 태평양에서 핵실험을 한다면 미사일 발사 방식을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ecause that sends the message that they have an ICBM with a ballistic missile that can carry a nuclear weapon.
그래야만 북한이 핵을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을 가졌다는 점을 미국 등에 확인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개월간 북한은 화성 12형과 14형 등의 발사를 통해 ICBM을 보유했다는 사실은 알렸지만 핵을 장착할 수 있다는 점은 아직 보여주지 못했다고 벡톨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벡톨 교수는 미국 정보당국이 핵을 장착한 ICBM을 포착할 경우 미국은 선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이 아닌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라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미국 뉴욕의 20대 탈북 남성 조셉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꽃제비 출신 탈북자, 테드 무대에 선 탈북자, 미국 대통령을 만난 탈북자, 자서전을 펴낸 탈북자. 조셉 김 씨에게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들입니다. 혈혈단신 난민으로 지난 2007년 미국에 입국한 조셉 씨의 이야기는 다수의 미디어를 통해 소개돼 왔습니다.
And raised in North Korea. Although my family constantly struggled against poverty.
다양한 주제의 짧은 무대 강연을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테드 강연. 2013년 6월 조셉 씨는 탈북자로서는 두 번째로 이 무대에서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연과 북한 주민의 삶을 소개했습니다.
Searching for food, and I remember seeing a small child tied to mother's back eating chips. My foster father's small act of love reminded me of my father.
20분간의 강연은 30여 개 나라 말로 번역돼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산됐고, 이후 조셉 씨는 북한 인권을 대변하는 또 하나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현재 미국 동북부 뉴욕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조셉 씨는 내년 졸업을 앞두고 인턴십을 하기 위해 최근 몇 개월 동안 워싱턴에 머물렀습니다. 3개월간의 인턴십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가기 직전 지인들과의 만남으로 분주했던 조셉 씨를 만났습니다. 세상을 향한 조심스러움과 고집이 동시에 느껴지는 27살 청년 조셉 김 씨. 11년 전 누나를 찾기 위해 중국에서 구걸하며 연명했던 16살 소년의 모습은 아니겠지만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는 조셉 씨의 표정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본 모습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북한과 중국에서 겪었던 아픔이 여전히 그의 가슴 한켠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저의 원망이라든지 제 삶은 뭐였고 제 삶에서 저는 또 괜찮아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근데 그 제가 보았던 굶어 죽어간 아이들, 제 옆에서 죽어갔던 아이들은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었던 어린 시절의 고통, 바로 누나를 잃어버린 일이었습니다. 조셉 씨의 탈북 동기와 여정은 하나밖에 없는 누나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돈 벌러 나갔다 소식이 끊어진 누나를 찾기 위해 2006년 국경을 넘었던 조셉 씨. 난생 처음 구경한 바깥 세상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도착했는데 제가 태어나서 본 제일 큰 도시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옷차림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뭐 여자들도 이런 가죽 바지에 가죽 잠바 입고 다니고 되게 막 외국 그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은 달라 보였고 신기한 것들 투성이었지만 조셉 씨는 그저 꽃제비로 하루하루를 넘겼습니다.
교회는 그럼 어떻게 찾아가냐 하면 되냐 하니까 십자가 찾아가래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가 교회 십자가인 줄 모르고 북한에도 저기 병원에 가면 십자가가 있잖아요.
교회 십자가라고는 본 적 없는 소년은 여기저기 십자가만 찾아다녔지만 기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교회 찾아가면 도와준다고 왔다고 하니까 여기다 뭐 조금만 게 있냐고 그래가지고 되게 무서워가지고 나가야 되나 도망쳐야 되나 망설이고 있는데 뭐 밥 주면서 미안한데 오늘은 여기 책임자가 없어가지고 못 도와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걸했던 집은 표시까지 하며 구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가끔은 마음씨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제일 허술한 집에 찾아갔는데 거기 아저씨가 아, 북한에 조선에서 왔으면 내가 당연히 줘야지 하면서 거기 쌀밥에다가 가지 반찬이랑 해서 주면서 많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은 정말 제가 북한에서 봤던 집하고 별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온돌도 막 다 붕가 있고 뭐 아저씨 혼자 사는 집이 시골에서 사는 집이니까 조금 그랬는데 그래도 밥을 주시고.
조셉 씨가 하루 끼니를 해결하고 했던 일은 사계절이 지났어도 여전히 누나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한 이틀 걸었나? 이틀 걷는데 뭐 그동안에 뭐 자는 거는 산에서 자고 그건 저 북한에서 꽃제비 생활에도 제가 겨울에 바깥에서 사본 일은 없거든요. 뭐 기차 망가진 기차 방통에 가서 잔다든지 뭐 이런 건 조금 있어도 난생 처음으로 겨울에 저기 산에서 잤어요. 눈이 막 아직 남아있고.
누나가 팔려간 곳을 아는 한 조선족 남성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집에 가면 우리 누나가 어디에 팔려갔는지 알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집에 딱 찾아갔는데 그 집에 원래 두 아저씨가 사셔야 돼요. 원래 한 분은 50살만 되는 분이고 한 분은 할아버지는 80세 되는 분이라고 제가 어머니한테서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 그 마을에 도착해가지고 그 아저씨 이름 대면서 이 아저씨 집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그 동네 아주머니가 그 집 지금 장례 치르고 있는데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80 먹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고 뭐 그 할아버지는 어차피 저 누나 행방을 모를 테니까 그 집에 갔는데 생각밖에 80 먹은 할아버지는 계시고 50 먹은 아저씨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누나 행방을 아예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50 먹은 아저씨가 브로커였어요?
네. 그래서 정말 딱 하루만 더 빨리 갔어도 누나 어디에 팔려갔는지 알 수 있었을 뻔했는데
유일한 희망이었던 브로커 남성의 사망. 당시 심경은 뭐라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전 처음으로 하늘이 뭐 노랗다는 그 표현을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목숨 걸고 넘어왔는데 누나도 못 찾고.
그 후부터 조셉 씨는 북한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무작정 떠돌아다녔습니다.
빈 집에 들어가서 한 며칠 있었죠. 거기서 아침 점심 나가서 빌어먹고 그 버려진 옷장 안에서 막 냄새나는 옷 덮고 있으면서 이제 뭐 어떡하지, 누나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다시 북한에 돌아가려니 돈도 없고 돌아가도 돌아가는 도중에 안 잡힌다는 보장도 없고.
조셉 씨는 바삐 걸어가는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갈 곳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누나를 찾는 일도 기약 없는 일이 됐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조셉 씨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연히 찾게 된 조선족 교회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자신이 탈북 후 미국에 들어오게 된 과정은 기적 같은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정확히 중국으로 온 지 1년 만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조셉 씨가 미국에 도착한 날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발렌타인스데이 다음 날이었습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아가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오늘은 뉴욕에 사는 20대 탈북 남성 조셉 김 씨의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조셉 씨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8월 25일 이후 방글라데시로 피신한 로힝야 난민이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당시 로힝야 무장 조직이 미얀마 북부 라카인주 군경초소 30여 곳을 공격해 적어도 관리 12명이 숨진 사건이 발단이 됐습니다.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 소속인 이들은 탄압을 받고 있는 로힝야족을 보호하기 위해 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은 당시 사건에 대한 보안군의 대응이 과도했고 잔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간인들에 대한 발포와 방화가 있었고 광범위한 불법 처형이 자행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로힝야 난민들이 급속도로 유입되면서 방글라데시가 큰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민과 이들을 수용하는 지역, 또 라카인주 내 이재민 등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에 4천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미국 정부가 2017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금까지 범안의 이재민과 난민을 위해 지원한 인도주의 지원 규모는 모두 1억 400만 달러에 이릅니다. 특히 이 같은 미국의 지원은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 유엔 아동기금, 유엔 국제이주기금, 세계식량계획 등 일선의 협력기관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버마와 방글라데시 등에 있는 50만 명에 이르는 이재민들에게 긴급 쉼터와 식량, 영양 공급, 의료 및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처럼 심각한 인도주의 문제에 적극 대처해주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관용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부 라카인주 지역의 폭력 사태가 즉각 종식되길 바랍니다. 또 버마 정부는 난민들이 자발적이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와 존엄을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라카인주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라카인주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사항들을 이행하겠다는 버마 정부의 약속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미국은 라카인주 지역민들이 시급한 인도주의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버마 정부에 촉구합니다. 또 다른 나라들도 인도주의 지원에 더욱 동참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602-382-55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